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오늘은 일미 순회회담 그리고 납치 피해자 가족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의 면담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타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는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미 수뇨회담을 실시했습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 일미 수뇨회담에서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리해와 협력을 요청하여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두 지도자는 북조선 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핵미사일 문제에 함께 대처할 필요성과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결심을 확인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두 지도자는 납치 피해자 가족과 면담했습니다. 이 면담에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미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가족회 대표인 요코타 타쿠야 씨와 납치 피해자인 타구치 야예코 씨의 장남이자 가족회 사무국장인 이즈카 코이치로 씨, 납치 피해자 요코타 미구미 씨의 어머니인 요코타 사키에 씨 등 납치 피해자 가족 총 14명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타카이치 총리의 안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요코타 사키에 씨 등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후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과 모테기 토시미츠 외무대신도 같이하여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전보장 담당 대통령 보좌관이 납치 피해자 가족과 면담했습니다. 이 면담에서 요코타 타쿠야 가족회 대표는 가족회를 대표해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납치 피해자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심정을 전하고 납치 문제에 한시라도 빠른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요코타 대표의 호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가족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면담 후에 행해진 가족회의 기자회견에서 했던 요코타 타쿠야 대표, 요코타 테치야 사무국 차장, 그리고 이즈카 코이치로 사무국장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치 피해자 여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가족회 대표인 여코타 타쿠야 씨의 발언입니다.
이 회견 자리에는 납치 피해자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가족은 안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을 때는 제 옆에 아리모토 씨의 형제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아버지이신 아키히로 씨 앞으로 보내신 편지를 아리모토 씨 가족이 액자에 넣어 가지고 오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 액자를 보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농담으로 이 멋진 사인은 누구의 사인이지? 라고 물으셔서 제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웃으시며 지나가셨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 앞으로 온 편지를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자매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의 따님이 억울한 마음을 부둥켜 안고 전했다는 것은 천국에서 보고 계시는 아키히로 씨의 마음을 실현한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가족의 대표의 입장으로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루비오 장관의 말씀에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주하겠다는 자세나 감정을 정면으로 강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일미 두 나라가 앞으로도 국가 차원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과 타카이치 총리의 개인적인 유대 관계 속에서 제대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납치 피해자 여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가족회 사무국 차장인 여코타 테츠야 씨의 발언입니다.
우리 가족회와 미국 측이 만났다는 사실이라든지 면담 때의 사진이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었을까. 그리고 국조선 김정은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대 관계라기보다는 보다 두 나라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며칠 후 APEC으로 한국을 방문하실 예정이고 현재 언론에 의하면 김정은과 만날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만 만약 면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와 만났다는 것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미 수녀회담 때 타카이치 총리께서 트럼프 대통령께 이 납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미의 양쪽 방향에서 납치 문제의 강한 쐐기를 박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측에도 앞으로도 꼭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정말 북조선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해서 두 나라가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예코 씨의 장남이자 가족회 사무국장인 이즈카 코이치로 씨의 발언입니다.
이 짧은 체류 기간 동안 우리들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 납치 문제의 중요성을 미국 및 일본이 재인식을 해서 국내에 알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면담은 역시 진행 과정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타카이치 정권이 진정으로 주축이 되어 중심이 되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정말 보다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도쿄 우에노 공원에 있는 국립과학박물관과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전시회 대절멸전 생명사의 빅5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매년 11월 3일이 문화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은 1948년에 제정된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정해진 9개의 공휴일 가운데 하나이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주말과 이어져 3일 동안의 휴식이 되며 각지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저는 이번 문화의 날을 맞아 도쿄 우에노 공원에 있는 국립과학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박물관은 1877년에 설립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 가운데 하나이며 일본에서 유일한 국립종합과학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사와 과학기술사의 연구 중심 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무려 400만 점이 넘는 귀중한 자료와 표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박물관이 특별히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는데 입구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사방 360도로 영상이 비춰지는 거대한 홀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지구의 탄생과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박물관은 크게 일본관과 지구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본관에서는 일본 열도의 형성과 자연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동식물의 진화를 전시와 해설문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관의 천정에는 거대한 바다 생물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실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박력이 있었습니다. 1층에는 고래, 식물, 곤충 등 지구의 다양한 생명체가 전시되어 있었고 2층에는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을 상징하는 전시물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행성 탐사기 하야부사의 실물 모형과 함께 소행성 이토가와에서 가져온 미립자 표본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물의 절반 크기이지만 6,500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유인 잠수 조사선 심해 6,500의 모형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잠수선은 1990년에 처음 잠항을 실시한 이후 30년 이상 세계 심해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도 해저 수천 미터를 탐사할 수 있는 유인 잠수선으로는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합니다. 3층에는 다양한 포유류와 조류 표본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바닥 아래에도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아래층의 전시물을 함께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에는 공룡의 화석 표본들이, 지하 2층에는 생물의 진화와 대절멸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발굴된 신종 거대 공룡의 화석 표본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발굴 과정이 영상으로 상영되어 관람객들이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3층에는 태양계와 별의 일생을 다룬 우주관이 있으며 실제로 낙하한 운석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북자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간 날 박물관에서는 특별 전시회 대절멸전 생명사의 빅5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대멸종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로서 생명진화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대규모 특별 전시회입니다. 박물관의 고생물 학자들과 화산 연구자들이 협력하여 최신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는 거대한 지구 모양의 영상장치 대절멸 스피어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이 구형 영상은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다섯 번의 대규모 절멸 현상, 즉 빅5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명체의 대절멸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화산 활동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모형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국 덴버 자연과학박물관에서 일본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귀중한 화석 표본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전신 길이 6m에 달하는 스틸러 바다소의 완전한 화석 표본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모로코에서 새로 발굴된 오르도비스기 시대의 삼엽층 화석 표본과 대규모 화산 활동의 흔적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등이 세계 최초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찾은 국립과학박물관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지구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납치 문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 언젠가 북조선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일본을 방문해 이 박물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국립과학박물관과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전, 대절멸전, 생명사의 빅5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날 한국을 좀 방문 중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이 이 원자력 잠수함을 좀 건조할 것을 미국으로서는 승인한다. 그런 것을 좀 밝혔습니다. 역대 미국 전부, 미국 그 정권들이 한국이 강하게 좀 요구해왔던 원자력 잠수함을 좀 보유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고 거부를 해왔기 때문에 막 그렇게 했던 것을 본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쯤을 좀 그게 좀 전환을 좀 시키고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는 정도로 너무 강력한 곳으로 되었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그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좀 건조할 것으로 좀 미국으로서 승인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막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결단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좀 공급을 하는 결단을 했던 배경을 좀 본다면 몇 개나 너무 중요한 그 이유라는 것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벌써 미국이 오스트라리아, 호주, 오스트라리아에 대해 영국과 같이 원자력 잠수함을 좀 제공할 것으로 좀 결정하다가 현재 그 프로젝트는 진행 중입니다. 벌써 호주에 대해서 이런 곳으로 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비핵 보유국에 대해서 원자력 잠수함으로 좀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이 오스트라리아에 대해 이런 것을 제공하더라도 앞으로 오스트라리아가 핵무장화하는 것을 그런 것을 좀 반제하고 컨트롤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이런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에 좀 건조한 것은 한국 내에서 하는 거 아니고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역시 한국이 원하고 있는 것은 단독으로 전부 다 자기가 원자력 잠수함을 좀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이지만 미국이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 건설을 하는 것도 하나 좀 수단으로서 생각하면서 이번 원자력 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다가 그런 것을 통해서 관리, 컨트롤을 하고 앞으로 한국이 핵무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원자력 잠수함의 동력 부분으로 너무 제일 중요한 소해양 원자로의 가능성은 미국이 자기가 만들고 그것은 좀 제공할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미국이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한국이 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좀 보유하고 싶다라는 요구를 하는 가운데서 미국에 대해서 미한 원자력 협정을 좀 개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이른바 사용 그 제동 핵 염료 원자로를 좀 그 가동을 했던 사용된 이런 핵 염료를 좀 재처리하고 원자로 급 플루토늄을 좀 만들고 싶다. 만들고 그런 거 좀 가지고 싶다고. 그런 권리란 것은 허가해 달라고 미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권리라는 것은 역시 제, 그 사용되었던 핵 연료를 좀 재처리하고 그 원자로급 플루토늄을 좀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비핵 보유국 가운데서 일본만 그 허가를 갖고 있는 일본만 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그게 돼서 한국이 자기도 그런 특별한 지위라고 할까 세다스를 좀 가지고 싶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아직은 한국 안에서는 장이 독자적으로 핵무장화하고 싶다는 여론이 그게 남아있고 그러나 전부로서는 생각하면 핵무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만들 수 있는 만드는 것에 대해 미국한테서 허가를 받은 거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일본과 같은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사용된 그 핵 연료를 좀 제조하고 플루토늄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좀 가지고 되고 싶다고. 그러나 이런 것을 만약에 허가한다면 앞으로 한국이 핵무장화에 나갈 가능성도 물론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런 권리, 일본만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를 좀 한국에 대해서도 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마 그런 것은 계속 할 것이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미한 원자력 협정에 그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나 그 대신에 한국과 같이 원자력 잠수함을 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